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은혜 나누게 해 주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전이 있지만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주일 한동안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중 하나로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였잖아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동쪽으로는 에게 바다와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바다를 연결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성상 고린도는 신약 성경 시대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선원과 상인들 그리고 각종 직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래해서 인구가 적지 않아서 약 50만 명의 매우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 그 여신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또 그리고 신전에는 여사제로 일하는 창기들, 예전에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다 이제 같이 영어로는 그냥 prostitute 이렇게 돼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음란하고 패역한 죄악이 관영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 온갖 우상 숭배와 부어라 마셔라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교회 교인이 됐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 이게 그냥 계속해서 세상은 온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커먼데 그 안에서 내가 하얗다고 해서 계속 하얗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물결이 조금씩 들어와서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속의 영향을 받아 점점 세상 원리로 작동하는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있는 일이 세상에서도 있고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 교회에서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서로 편향된 논리를 갖고 당짓고 싸우는 것이 매우 일반입니다.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짓고 안 싸우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 혐오다, 여자 혐오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가지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가르기하고 싸우는데 매우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견해 차이로 당짓고 싸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인이 돼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짓고 서로 분쟁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신전 창기와 음란을 행하고 서로 간통하는 일이 별일이 아니어서 세상에서는 죄도 아니었다고요. 그러자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계모죠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교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 아주 비슷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냥 법정에 나가서 끝까지 고소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이렇게 말하자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일들. 아, 그러자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조금만 생겨도 아 그냥 그 서로 타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냥 바로 변호사한테 소장 날라오고 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당짓고 음란하고 서로 다른 다투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에서 하는 식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그렇게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사도바울이 정말 어렵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밀려온 세속적인 물결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훅 콩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지경에까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사도바울의 애초부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사도바울에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진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당파가 지어져서 오늘날 말하자면 뭐 장로님 판가요? 목사님 판가요? 또 부목사님 파도 있을까요? 예. 해가지고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4분 5일 되게 생겼다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펜을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펜을 들어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분쟁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뭐 성도들이 할 때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도 간에 그냥 싸우는데 말이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안 되고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A 집사님이 원고고 B 장로님이 피고고 막 이래가지고 다툰 일이 벌어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단적 사상도 들어와서 뭐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얘기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그냥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렵게 또 글을 펜을 든 겁니다. 어렵게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른 지침을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요 비록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고린도서에서 다루어진 교회의 문제들은 사실 헤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세상 속에 세워져서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에 끊임없이 도전받아 고민하고 흔들리는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이게 꼭 필요한 교훈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동안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이슈들과 또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한국에서요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남자애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여탕에 데려가 시키곤 하셨습니다. 당시 사내 아이가 여탕에 출입할 수 있는 이 나이는 남녀 7세 부동석 정도. 근데 그때 무슨 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봐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게 주인 마음이었죠. 네. 아마 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기억합니다. 그런데 7살 때까지 엄마 손잡고 여탕에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끌려가는 아들 입장에서도 그게 별거 아 이거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날 뭐 친구들에게 이렇게 들키리라도 하면 얼레리 꼴레리 그냥 동네에서 놀림당한 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3학년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여탕을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목욕탕 주인과 한바탕 또 이렇게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이가 너무 크다. 얘가 좀 몸만 크지 사실 나이는 어리다. 아무튼 다 큰 아이들은 이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 아이들이 이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을 조금씩 조금씩 낮추어서 만 4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 4세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지난 6월 말에 난거주 LA 코리아타운 인근에 있는 한국식 사우나 위스퍼라는 업소에 본인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다 큰 남성의 입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성들이 다 목욕탕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남성이 들어와요. 얼마나 놀랐겠어, 얼마나. 그래서 한 여성은 그냥 뭐 뛰어나와가지고 허겁지겁 옷을 걸치고 나가서 카운터에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항의했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네요, 또. 그러니까 그 이후 그 업소 앞에서는 이런 분들이 싸우나 이용을 두고서 지지자와 반대자 간에 시위가 벌어져서 급기야 유혈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분명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라고 우기면 법적으로 별 하자 없이 여성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상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생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해온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내 종교만이 절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기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면 정말 참으로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하고 교회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한 쌍의 단어예요. 고린도는 진짜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의 교회가 음란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을 따르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자기를 남자 혹은 여자라고 주장하고 선택하는 대로 내가 내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하고 상관없이.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성 정체성이 결정되고 결혼이 더 이상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동성 간의 유니언이 될 수도 있는 세상. 또한 서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때에는 내노남불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사상으로 무장해서 당짓고 싸우는 것이 일상인 그런 세상. 또한 뉴에이지의 사상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살아야 될는지 꽤 혼란스러운 오늘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어둡겠어요. 그냥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데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 밖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별별 사건 사고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구절을 특히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을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사도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 이야기할 때 이 사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모든 운동들이 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라는 이 직분의 명칭을 호칭을 붙이려면 그분이 역사적 예수를 만났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만났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동거했어야 됐고 주님께 직접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나 붙일 법한 그런 호칭이 이게 사도였던 겁니다. 여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의 마지막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할 때 사도라는 이 직분과 다른 선지자들, 제자들 많잖아요. 또 선생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과 사도가 구별되는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구별됩니다. 사도가 다른 모든 직분자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게 계시가 되지는 않아요. 성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성경이 된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왜 그 내가 오늘날 사도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이 성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단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을 모은 글들이 모두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냥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표현한 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은 여러 사람의 어떤 견해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가볍게 받지 말라.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너의 삶에 적용해서 실제적인 결과 열매를 거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는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속에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전서를 막연히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규범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사실 백이면 백 다 달라요.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항상 다를 수 있으며 진리는 늘 변할 수가 있어요. 뭐 A라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믿는 진리와 미국 사람이 믿는 진리가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래요. 이성 목욕탕에 법적으로, 법입니다. 법적으로 4살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도 역시나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결의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우기면 이성 목욕탕의 나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믿는 바에 따라가지고 내용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면 백 사람이 같지가 않다는 거. 코로나에 대한 대처법도 한국과 미국이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요 또 주마다도 달라요. 어떤 주에 가면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쓰고 돌아다닙니다. 많은 저희 뭐랄까 확진자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는 그런 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백이면 백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고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네 생각이야 이렇게 하고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선 겁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 내에서 이래요. 당짓고 서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란과 동성애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죄다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다르지만은 성경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는 절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요 진리에 이르기는 여럿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발한 생각은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 때야 비로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함께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살면 완전해집니다. 여기에서요. 특별히 이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순간도 모두가 다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도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난 2000년간 보세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흑역사라고 부를 만한 사건, 사고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가 한때 천동설을 주장했었다는 거 아세요? 말도 안 되죠. 무슨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근데 그런 일을 교회가 나서서 했었어요. 막 교황의 권위로, 뭐 이렇게 성직자의 권위로, 믿으라, 천동설이다,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는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 벌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교회는 난 절대 안 다니. 그럴 만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다고요. 세상 권력을 교회가 탐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졸지에 교황이 됐잖아요. 황. 황제할 때 그 황자입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황제가 돼서 세상 왕을 갖다가 쥐락펴락 하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정복전쟁 뒤에 많은 인디언들을 죽인 그 정복전쟁 뒤에 교회가 있었고 노예제도와 히틀러 나치 뒤에도 교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부정과 불의, 악함과 음란 그리고 분쟁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한심한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 지난 2000년 역사에 보면 그런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교회 안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약간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못난 교회, 못된 교회를 갖다가 왜 축복하나.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때로 깊이 깊이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교인이 되면요 그 순간 완전해지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막 이렇게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막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런 착각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완전한 줄. 무슨 기준들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되는.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에 맞추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속이고 왜 그냥 툭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고. 어떻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차라리 난 안 다니겠다 막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물론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맞죠. 안 되는 일.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 없고 깨끗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 대신에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못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좀 뭐 탤런트도 좀 떨어지고 말하자면 재능도 없고 예. 마이클 졸던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뭐 이런 거지 사실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보면 좀 부족해. 예. 못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요 도덕적으로 행실에 완전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역시 완전하게 완전함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은혜로 태어나는 거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은혜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난 것까지가 부모님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태어나고 나서 계속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계속 주님이 부모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면서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성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밥도 제대로 애 때는 먹지도 못해. 먹을 것도 물려줘야 되고 이유식 때 또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애 심지어 자기 몸도 못 씻어. 그
그래가지고 애가 어느 정도까지 엄마 손잡고 여탕에 들어가고 아빠 손잡고 남탕에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스스로 온전히 설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믿을 때 내가 뭐가 변화된 게 있어요? 완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불완전하고 술 마시고 아직도 성질 부리고 아주 못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얘가 아직 앞가림을 못해. 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무데서나 땡깡이고 아무데서나 오줌 싸고. 예?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 그래서 어린 신앙일 때는요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런 못난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 그런 모습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스스로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역시 오직 은혜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음란한 일이 있었고 별별 못나고 부족한 일이 다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온전케 하실,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아버지 맞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애만 놓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못난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돌봐주셔서 키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 기도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혹시 아직 잘 믿지를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꼭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과 딸이 아직 예수 안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믿습니다. 예. 내 생각에서는 정말 아직도 많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그냥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교인 구실을 못하는데,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의 도전으로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서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원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사도바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정말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누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오래전 이민 생활 맨 처음에 했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요 일부 예배 끝나고 모여서 담배 피시는 분도 적지 않았어요. 요런 여기 밖에 우리 같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놀이터 있는 데는 보고 또 3355 또 모여가지고 약간 저쪽으로 해가지고 골목 쪽으로 해가지고 예. 꼭 보면 내가 고등학교 생각 많이 나는데 그래서 한 대씩 이렇게 돌려도 피시고 예.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모습을 보여서 가슴을 치면 어떻게 저러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또 그게 오늘 또 장로님도 한번 껴있고 또 또 집집마다 가면 또 맥주 탁 또 안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신방 가면 또 당황하셔가지고 치우느라고 1부 예배 2부 예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교인이 되고 언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답답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온 세월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나중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는 교회가 그러므로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은요 인내로 참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론, 동성애, 그리고 교회 분쟁, 뉴에이지 사상 등등 세속적 가치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정말 흔들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 행하라. 그럼 너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도 아직은 정말 예,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뒤에서 항상 그렇게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케 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아무쪼록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늘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 생활을 기준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다시서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며 은혜 주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르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